아아아
융싱의 프리토킹 라디오. 융싱의 프리토킹 라디오.
아아아아아
융싱의 프리토킹 라디오.
아아 안녕하세요.
그러면 예, 제가 순서는 뭐 자유롭게 얘기하지만
네. 네.
카톡에서 얘기했던 대로 일단 제가 방송 소개하고 게스트 소개하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서브컬처 이야기를 자유롭게 얘기해보지만 담황한 한 해를 보내고 있어 방송도 못 올리고 있는 융싱이 죽지도 않고 돌아와 오늘은 덕밍아웃의 덕후란님과 콜라보 방송을 진행합니다. 시도니아의 기사 리뷰를 오늘 덕후란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로는 네, 팟캐스트 덕밍아웃을 진행하고 계신 분이시죠.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오셔서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계실 때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덕후라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브컬처 덕후 팟캐스트 네, 덕밍아웃의 진행자 덕후라입니다. 네, 융싱의 프리토킹 라디오 네, 융프라의 청취자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와주셨는데 뭐 사실 제 방송에는 처음 와주시는 거지만
네네.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뭐 덕밍아웃들 다들 들으실 것 같아요. 워낙 서로 교류도 있고
네.
방송 자체가 다 같은 장르다 보니까 뭐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그래서. 요새 이제 제가 이번에 좀 휴가를 좀 길게 나와가지고 두 달 동안 있는데 이제 한 달이 이제 지나갔고 이제 나머지 한 달이 남았는데요.
네네.
그동안 이제 뭐 한 쌤의 뭐 동물 방송도 나가고 뭐 덕보드 차트 뭐 덕업상권 뭐 이제 또 융프라이즈 또 찾아오게 됐는데. 휴가를 나온 건지 아니면은 팟캐스트 출장을 나온 건지 모를 정도로 네. 여러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본업을 잠깐 휴직하고 네. 팟캐스터로서 네, 부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이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듣기만 했는데도 이게 지금 과연 사람이 두 달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정인가. 거의 뭐 제 막 1년치 할당량을 지금 두 달 네. 나오셔서 채우고 계신 것 같다.
그래도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그만큼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하던 것 같아요. 뭐 여기저기 나가고 또 재방송도 또 하고 하니까는
네, 그쵸.
네. 평소 일을 이렇게 하라면은 못 하거든요.
아,
일을 휴가 중에도 할래 그러면은
블랙이야. 원래 취미는 블랙하게 해도
네.
일은 블랙하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화이트하게.
네. 게다가 또 뭐 휴가 오니까는 뭐 또 그에 말 받쳐서 또 나라 안팎으로 또 시끄러워가지고 굉장히 버라이어티합니다.
아, 네. 예. 그렇죠. 지금. 저희가 그런 방송은 아니지만 네. 한마디만 하자면 야, 현실이 팩트가 픽션을 능가한다.
아, 그래요. 네,
예, 만화가 분들 소설가 분들 네. 분발하셔야 됩니다.
네. 뭐 그래서 일본에서도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20세기 소년에 있었던 일이 실제로 한국에 일어났다.
아.
그럴 정도로. 네.
그러네. 그 네. 작품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일본 뭐 어떤 TV에서 방송에서 뭐 20세기 소년에 일어날 법한 일이 한국에서 진짜 일어났다 해가지고 여러모로 창피합니다. 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일본 이제 아케하바라 쪽 근처 사시는 분이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왜 그 슈타게도 나오고 러브라이브에도 나오고 아키하바라 가면 그 역 딱 나오자마자 보이는 UDX 센터라고 해서 큰
네네.
스크린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원래 애니메이션 광고로 의지간이 많이 드는 데인데 요번에 그 우리나라 사태에 대한
어떤 그런 뉴스가
뉴스가 거기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일본에서 아주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참, 한류가 아주 그냥 글로벌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또 네. 뭐 영화 한 편 나올 것 같아요. 뭐 다른 국가에서 네, 어쨌든
아 우리나라에서도 나오면 좋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참 뭘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진짜 내가 너무 세상을 쉽게 생각하고 있었나?
순진하게 살았구나.
아, 네. 네.
저는 흉가 나오기 전까지 지진 걱정했거든요. 아, 내가 가 있는 동안 지금 지진 조금 일어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이, 네,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팩트보다는 조금 덜 재밌지만, 네. 그래도 아주 재밌는 만화, 기반 원작 컨텐츠.
대단하고 오늘 또 작품을 또 제가 융포에서 또 이렇게 같이 게스트로 나와서, 네. 이 작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네, 정말 뭐랄까 감격스럽네요. 네,
네, 아 사실 이게 무려 덕후라님께서 한국에 오신다라고 한 3개월 전부터 미리 아 무슨 작품 할까요? 작품 회의를 거쳐서 고르고 엄선한 에키스 같은 명작 시도니아의 기사를 오늘 리뷰하도록.
시도니아 기사. 아 이미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이 방송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무릎을 탁 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억하고.
네, 이미 제목서부터.
네, 아, 참, 이 시도니아 기사가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덕후라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네네.
보셨다고 하셨던 작품이잖아요.
제가 이 시도니아 기사를 그 융프라의 그 예전에
애니메이션 리뷰.
네, 리뷰나 프리뷰 그 소개하시는 그 방송에서 들어가지고,
네네.
게다가 이 시도니아 기사의 원작 작가님이 니에이치 토모 작가여가지고,
그쵸.
제가 또, 블레임 때부터, 네, 그 만화가 지망생이었던 그 시절 때부터 블레임 하나에 네, 꽂혀가지고, 이 니에이치 토모 작가님의 작품을 계속 바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휴덕 기간 좀 기다리다 보니까는 이런 작품이 나왔었나도 몰랐는데 융프라에서 그 얘기를 듣고 시도니아 기사가 원작이 니에이치 토모 작가님의 작품이다 해가지고 곧바로 또 찾아보게 됐죠.
그렇죠. 저도 이거 사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있었다가 그때 당시에 제 방송 들어주신 일상님께서 아 분기 애니 리뷰할 때
네네, 그죠.
이 작품을 왜 얘기가 안 나는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그럼 내가 한번 봐야지 하고서 찾아봤더니 이게 또 아주
대단하죠.
독특하면서도 네. 기묘하면서도 재밌는 작품이라 그때 막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애니메이션 1기도 아마 2014년 정도에 네, 방영된 네. 것 같은데 지금 봐도 만듦새가 네. 요새 웬만한 애니보다도 더 만듦새가 더 탄탄하고 퀄리티가 네. 굉장히 좋아가지고
맞아요.
그때 저는 좀 늦게 찾아본 경우이긴 하지만은 그때 봤었을 때도 굉장히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꽂힌 작품에서는 앉은 자세로 그냥 그 자세로 그냥 정주행. 네. 4시간 5시간을
딱 커치 포테이토 하는
거. 그죠, 네. 바로 그랬었던 작품입니다. 네.
네. 일단 니에이치 토모 만화가를 얘기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이 전작인 블레임을 비롯해서 그 SF 판타지 계열의 작품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큰 스케일 규모의 그 판타지 세계관을 가지고 독특한 작품을 내는 걸로 사건 기반으로 내는 걸로 유명한데 특히 이제 일본 내에서도 뭐 유명하신 분이지만 이분이 약간 서구권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요 내용 자체가 되게 약간 SF틱하고 미국권에서 인기를 끄는 스타일인 건지 실제로도 울버린이라고 엑스맨 네. 시리즈 있잖아요. 네. 그런 마블 작품들을 이게 일본이 아닌 미국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작품을 한 적도 있다고 해서 이 시도니아 기사 만화에서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막 유럽의 무슨 만화 컨퍼런스에 사인회를 갔다 왔다.
아, 예. 저도 그 기사 본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
오히려 이제 유럽이나 미국권에서 되게 사랑을 받는 작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니에이치 토모 작가님 스타일 자체나 어떤 그림 작화나 그 어떤 그런 보여주는 스타일 자체가 딱 일본의 어떤 그런 모해모해한 스타일보다는 그러니까 양덕들을 자극시키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굉장히 디테일한 배경이나 스케일이나
탄탄한 네. 뭐 스토리
캐릭터 디자인이나 작품 스타일 보면은 불친절한 면도 많고 예. 전형적인 일본 어떤 이런 눈 크고 그런 미소년 스타일도 아니고
맞아요.
어떤 이런 불친절한 작품 설명과 함께 또 그만큼 또 세계관이나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양덕들에게 양덕들의 어떤 그런 덕심을 자극할 만한 것들이
상상력을
많지 않나.
딱
네, 그죠.
또 이력이 또 독특한 게 이분이 그 전직이 건축가시더라고요.
건축가 역시.
어, 그 건물이라든가 이런 세계관을 구축하는 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영향을 준 전직이 딱 드러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실제로 또 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또 중간 중간에 그 건물 구조 디자인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보여주고 이 건물은 왜 이런 설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되게 탄탄히 어. 드러나 있는 게 보이긴 하는데 그런 니이치토모 작가의 시도니아의 기사 작품입니다. 어 일단 만화가니까 만화 작품을 냈으니까 1권부터 15권까지 나왔고요. 실제로 15권은 일본에서 올해 완결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완결됐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한국에서도 정발이 돼서 어, 한국에서도 그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좀 그 만화 자체가 약간 메이저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출판사도 그렇게 그 아시잖아요. 그 흔히 말하는 대땡이라든가,
그죠?
네, 예. 서울땡이라든가 예, 이런 데는 예, 예. 아니고 약간 그 애니북스.
아, 네.
사실 땡 할 필요 없어요. 저희
뭐 그저 뭐, 대원, 네. 뭐
대원,
서울,
네, 서울. 네, 장난친 건데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네, 딱 만화책 사고서 느낌이 뭐냐면 되게 그 아저씨들 보는 무협지 같다.
아,
판형 네. 자체가.
아, 좀 그 크게 나왔나요, 판형이?
그러니까 만화책 자체도 약간 좀 살짝 투박하다고 해야 되죠?
예,
그,
예.
그 원래 그냥 만화책들은 안에 있고 바깥에 이렇게 외형으로 그죠. 이렇게 표지를 하나 따로
커버 같은 게 하나 더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일체형. 아. 일체형에 떡제본 이렇게 각각 아. 지고 그리고 시꺼먼 데다가 빨간색 아주 진지한 글씨체로 시도니아의 아. 한자로 기사 이렇게 써놓으니까 딱 그 아저씨들이
약간 저기 만화방
책방, 만화방에서 무협지 읽으실 때 네.
박봉성님 시리즈 뭐 이런 거네.
박봉성님
박봉성님 시리즈 네, 뭐 그런 거
어, 막 딱 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나고 아.
저도 사놓고 이게 올해 완결된 만화야 약간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북 디자인을 참 멋스럽겠네요. 네,
네
아쉽고
예. 뭐 그렇긴 한데 어 굉장히 15원까지 완결이 됐습니다. 또 2014년에 일기 애니메이션 나오고 2014년 말인가 15년 초인가에 이제 일기 총집편 극장판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2015년에 시도니아의 기사 제9행성 혹성
네네.
그 2기가 나왔죠. 그렇게 나와서 굉장히 컬트적인 인기를 끌었고 특이한 점이 이제 애니메이션 자체가 3D 애니메이션인데
그죠 3D요.
네. 기존의 애니메이션사가 아니라 그 폴리곤 픽처스라는 3D CG 전문 회사예요.
폴리곤 픽처스. 네.
네, 약간 외주 좀 많이 하고 실제로도 해본 거 보면 트랜스포머 시리즈 뭐 이런 아. 거, 뭐 미국의 뭐 마블이나 이런 3D 영화 같은 거에 CG 외주를 받고 약간 그런 거 만든 회사였는데
저도 이게 그렇게 애니메이션 회사를 잘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폴리곤 픽처스라는 회사는 이때 이 시도니아 회사를 그 기점으로 처음 알게 됐어요.
네. 네, 이게 실제로도 일본 재패니메이션 작품을 최초로 한 거라고 아, 하더라고요. 이게 네. 이거 이후로 이제 아인 시리즈 아인, 하고 있고 네. 뭐 아인도 되게 재미있는 작품이죠. 특히 올해 되게 많이 주목받은 작품인데 그 폴리곤 픽처스가 이 작품을 맡았습니다. 실제로 처음 자기들이 일본 만화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의욕적으로 한 작품이라서. 굉장히 작품도 잘 완성도 있게 나왔고 어떻게 보면 이걸 계기로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도 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아 게다가 이 보니까는 시도니아 기사가 어 이 폴리곤 픽처스의 창사 30주년 기념작이라고 해가지고 오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네요 폴리곤 네, 픽처스가. 그러면 요 그 회사의 어떤 스텝 주요 스텝들이 외국인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회사 자체는 일본 회사인데
일본 회사인데
네 주로 하는 일이 3D CG 쪽이다 보니까 게임이나 이제 일본 미국 영화 아니면 애니메이션도 이제 미국 애니메이션들이 3D에 많이 쓰잖아요.
네.
뭐 트랜스포머도 그렇고 그런 작품들을 많이 한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 자체를 만든 건 처음이다.
아 자체를 만든 건 처음이다. 네. 근데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그리고 전 그것보다 놀란 게 사실 애니메이션 외주를 주로 많이 했던 회사라서
스토리 아, 외주, 네.
감독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부분의 만듦새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죠,
원작
그
자체를
외주를 맡았던 어떤 그런 경험이 뭐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연출이나 음향 뭐 그런 뭐 캐릭터 모델링 그런 거는 뭐 일단 모델링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워낙 많이 했었으니까 익숙해질 텐데 연출 면에서 이렇게 이렇게 뭐 보기에 매끄럽고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연출을 해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뭐 연출도 그렇고 음향도 그렇고.
맞아요, 맞아요. 뭐 그런 작품이었는데 어떻게 이 작품을 보게 된 건지는 다들 얘기해봤으니까 뭐 일기 내용 기반으로 어떤 설정과 세계관 캐릭터가 있는지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네.
먼저 일단 일기 혹은 만화책 시작할 때 이야기는 이 주인공이 타니카제 나가테예요.
타니카제 나가테.
네, 그래서 이제 나가테라는 주인공이 다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예전에 할아버지가 절대 지상으로 올라가면 안 되라는 말을 했었지만 그 말을 귀뚱으로 듣고
일단 배가 고프니까 네. 네. 쌀도 다 떨어진 것 같고
네. 네. 올라갔다.
올라가면서 이제 시작이 되죠, 이야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드는 생각인데 NHK에 어서 오세요라는 예전에 만화랑 라이트 노벨 애니메이션이 나온 작품이 있거든요.
예, 예.
거기에 보면 약간 방구석 폐인인 오빠를 이렇게 모시고 봉양하는 불쌍한 여동생이 나와요. 근데 그 여동생도 좀 그 다단계 피라미드를 하는 데다가 남도 자기도 남 등쳐 먹으려고 하고 좀 그런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캐릭터의 그 방구석 폐인인 오빠가 어떻게 해서 집을 나오냐면 여동생이 도저히 이제 다단계도 하고 막 해서 삶이 피폐해져갖고 더 이상 못 챙기게 되니까 오빠가 배고파갖고 기어 나옵니다.
아, 기어 나와.
기어 나와서 이제 동네에 쓰러져갖고 동네 음식점한테 밥 한 끼 얻어먹고 거기서 일을 시작하면서 삶을 시작하는 게 짧은 에피소드로 나오는데.
네네.
역시 배고픔이 인생에 제일 중요하지 않나.
어떤 배고픔이 작은 한 걸음을 또 내딛게 만드는.
삶을 네. 바꾸게 해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시작점이죠. 그래서 이 니토모가 지상으로 처음 나와서
나가테가 네.
아, 잘 말했네요. 니지토모래. 나가테가 나와서 뭐 그때 뭐 쌀 훔치려다가 걸리고 뭐
그 쌀 공장에서 이제 몰래 쌀 훔치다가 걸려 가지고
네.
연행이 되죠.
맞아요.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호시즈루 시즈카랑 쿠나토 노리오를 네. 만나는 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지하에서 그 할아버지랑 그 있었던 때가 지하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맞아요.
나가테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제 그 모리토 가상 훈련 장치라고 그거만 이제 한 몇천 시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몇십 년?
네. 밥만 먹고 그것만 네. 한 것처럼 나오죠.
그 보니까는 스코어도 보니까는 오락실 우리 가보면은 자기 이제 게임 종료하면은 그 자기 스코어가 나오잖아요. 이름 새기는 거 나오는데 다 99999 막 자기 나가테 계속 이름 나오고 맨 마지막에 할아버지 이름 나오고 그 정도로
99등
예. 그 정도로 이 친구가 이게 이 모리토 가상 훈련 장치라는 것을 많이 했다. 네. 한 몇천 시간 한 것 같아요. 수천 시간, 수만 시간?
이게 처음에는 안 드러나는 떡밥인데 나중에 나서 보면 아 얘가 여기서 뭐죠? 뭐 5살인가 8살 때 네. 할아버지를 이겼다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꾸준히 해서 그 모리토 조종 장치 훈련을 했는데 이게 그냥 게임기가 아니라 실제 로봇을 조종하는 데 필요한 걸 기반이 된
실제 시뮬레이터였다. 네.
그렇다. 그런 거였죠. 어떻게 보면 이 나가테가 지상으로 나와서부터 굉장한 이 연줄을 얻고 시작합니다.
그죠. 처음에. 어떤 이런 배우 세력.
네. 애니메이션에서는 이걸 되게 대놓고는 안 드러내는데 만화책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치아이의 그 안내를 받아서 그 우리 함장님,
네, 함장님.
대놓고 가면 원래 건담 때부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가면 쓴 사람 믿으면 안 된다.
가면 쓰 일단 가면인 것 자체가 자신의 정체를
네, 그쵸,
숨기려고 그쵸.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사실 신뢰가 안 가게 하는데 그만큼 뭔가 비밀이 있고 네, 뒤가 구린 게 있다.
뭔가
되게 거죠.
카리스마, 뭔가 네. 흑막. 저건 대놓고 적인가? 약간. 네.
그래서 함장인 시도니, 그러니까 시도니아라고 하는 요 어떤 함의 함장인 코바야시를 네, 만나게 되죠. 네.
그렇죠. 여기도 보면 만화도 그렇고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시간을 무조건 시간 순서대로 안 하고 약간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보여주는데 이때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조금 더 나중에 막 설명을 일부러 해주더라고요. 네. 이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좀 지금 이게 일반적인 지구가 아니라 알고 보니 시도니아라고 하는 파종선, 그러니까 우주를 표류하면서 인류가 살 수 있는 또 다른 세계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는 함선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함선은 가우나라는 외계 생명체의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걸 그때 설명해주면 김새니까 나중에 설명해줘야지 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병렬로 바꾸죠. 그 여기서 가우나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외계 생명체인 거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초반에 네, 시도니아를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진짜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인류를 위협하는 거대 외계 생명체인데 그 크기는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뭐 집단을 이루어 그러니까 여러 막 개체가 합쳐져 가지고 거대한 집단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요게 이제 인류를 처음 습격했을 때가 한 2300년? 그 정도 처음 나타났는데, 그 만화책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묘사가 짧게 나오긴 하는데, 지구를 이제 거의 두동강 내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멸망시켜가지고 이제 파종선 말 그대로 시도니아 같은 배들이 수백 척이 이제 지구에서 탈출하게 되죠.
맞아요.
보는데 가오나 그래서 저는 야 지구를 두동강 낼 정도의 스케일을 보여준 서브컬처 영화를 비춰서 이런 괴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이게 약간 좀 저는 시도니아도 보고 가오나도 보고 그러는데 가오나 좀 그렇지만 시도니아 자체를 보면 약간 좀 마크로스 닮은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고 그 우주 이민 선단 약간 좀 그런 느낌도 나고요. 근데 가오나를 보면은 또 특이한 게 언제나 항상 이런 식의 약간 좀 작품이나 SF물을 보면은 특이한 게 보통으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죽일 수 없습니다.
네. 아, 그쵸.
네, 일반적인 방법으로 죽일 수 없고 이 가오나 몸 안체에 있는 그 본체
핵.
예, 핵이라고 하는 그런 본체를 파괴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으로 치면 뇌 같은 부분.
그쵸,
예,
그쵸.
뇌 같은 부분인데 또 이게 또 그냥 또 안 죽어요. 예. 그 일단 본체를 파괴하려면은 그러니까 에나라고 불리는 여기 니에이치 투무 작가님의 원작의 어떤 그런 스타일 같은데 우리가 평범하게 접할 수 없는 용어들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
에나 뭐 중질량포
그쵸,
뭐 예. 방사성 사출 장치 우리가 흔히 서브컬처에서 접할 수 있는 용어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약간 판타지물 같은 데서 습관적으로 뭐 쉴드라던가 마나 이렇게 그냥 관습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비슷한 개념의 말도 어차피 이 세계관은 이 세계관이니까 하면서 이 세계관 용어로 다시 재생산을 하죠. 네, 예. 다 한자어로 그것도.
그죠. 한자어로. 그래서 에나라고 불리는 이제 가오나의 피부 살점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그냥 피부 같아요.
살인 것 같아요.
예, 살점 같은 거.
네. 예.
그것들을 이제 도려내가지고 본체를 노출시킨 다음에 그 이제 모리토라고 하는 이 시도니아를 지키는 어떤 이런 인간형 기동병기 그런 로봇에 가지고 있는 그 카비잣이라고 불리는 예, 창을 이용해서 그 본체를 꿰뚫어야 비로소 이제 가오나가 한 마리가 죽게 되는 건데 굉장히 복잡한 과정과 어떻게 보면 힘든
고난이도
네 힘든 또 이 고난이도의 어떤 이런 것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이 카비자시 자체가 아니면 살생을 할 수가 없는 생명체니까 심지어 그 설정상 초반에 카비자시가 28개인가 밖에
네,
없는 걸로 나오잖아요. 뭐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난이도도 올라가고 일단은 좀 보면은 근접전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아요,
몰고
맞아요.
가는 것 같아요. 또 살점을 도려내야 되고 이게 약간 보면은 진격의 거인 비슷한 느낌도 들고 진격의 거인도 다른 부분을 아무리 공격해봤자 또 재생되고 하니까 이 가오나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뭐 본체를 꿰뚫기 전에는 아무리 공격해봤자
다시
또 재생하고 그럼 약간 좀 진격의 거인 요소도 있고 진격의 거인도 그 목 뒤에 있는 그 부분을 도려내야
네. 해야 된다. 그게 네. 있죠. 형이 생각해보면 두 작품 다 나온 시기 좀 비슷하다고 해요.
아, 나온 시기 다 또 비슷하고. 네.
네, 그래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일화로 니에이츠토무 따님이 아빠한테 아빠도 진격의 거인처럼 재밌는 만화 그리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런 말을 했대요. 마음이 아프네. 아, 충분히 재밌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이런 만화를 그랬던 게 아닌가 네. 모해스럽고
네. 그걸 좀 충격을 받아서 후에 약간 모해선 노선을 넣었나. 네. 아무튼 그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근데 확실히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러브크래프트물의 아이디어잖아요. 굉장히 막대하고 형이상학적인 괴물이
네.
인간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인류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 뭐 이런 게 계속 나오는 네. 게 그런 컨셉인데 초반에는 그래서 진짜 그 절망적인 느낌을 잘 살려준 것 같아요. 뭔가
네, 맞아요.
그냥 기본 스펙이 넘사벽이니까 워낙 잡기도 힘들고 그래서 실제로 가장 초반에 가오나가 등장하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심지어 그 애니메이션상에서 보면 가장 에이스 파일럿이라고 하는 그 네 명의 특공대 친구들 있잖아요.
네, 아카이 반이라고 하는
네, 네. 대놓고 이게 성씨에다가 색깔들 넣어놨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도 심지어 그 직전에 그 모리토 조종사들끼리의 무투 대회에서 우승까지 1, 2, 3, 4위를 다 해놓고 실제 가오나를 토벌하러 가는 과정에서는 아주 끔찍하게 패배를
끔살당하죠.
그렇죠.
네, 말 그대로 끔살.
좀 그 과정에서 트롤이 조금 있었던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런 걸 보면서 와 이게 만화는 그나마 좀 애니메이션은 되게 이걸 디테일하게 정말 뭐라고 해야 되냐? 꿈도 희망도 없게 네. 표현을 잘해줬더라고요.
만화에서는 어떻게 저도 만화는 앞부분 초반 정도만
워낙 네, 스피드하니까 네. 그리고 또 워낙 빠르게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니까 그냥 그저 죽을 애들처럼 좀 잘 죽어요. 근데 애니메이션은 솔직히 처음에 애니메이션 딱 봤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아 얘가 그 주인공 이끌어주는 선배 아, 역할인가 예, 보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너무 이런 처절하게 지니까
주인공 그러니까 주인공 소대가 이렇게 막 성장하는 데서 이끌어줄 수 있는 뭐 베테랑 소대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끔사. 없다 막 하면서 끔사라는 거 보고 약간 좀 충격을 먹었었다. 그렇게 친한 척했는데
아 그래요. 이게 저도 그 장면을 보고 아 여기서 애들한테 약간 좀 정을 주면 안 되겠구나 캐릭터들에게 정준하가 이렇게 끔살나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그쵸 원래 잘 죽이는 만화가 분들이 사람 딱 죽이기 좋은 캐릭터긴 했어요.
그러게요, 네 일단
부관참 시당하기 참 좋은 캐릭터여서
그 전에도 일단은 그 그러니까 아카이데 전에도 일단 그 나가테가 주인공인 나가테가 그 함장의 지시로 그 모리토 조종사가 되고 그 이제 처음 나간 임무가 소행성 자원 채굴이었는데 그때도 그쵸, 저는 그 약간 좀 새침한 여자애가 있었잖아요.
야마노 에이코입니다.
조종사 훈련병이었는데 새침한 여자애였는데 나가테한테 막 뭐 치코미 걸고 막 이렇게 무시하고 그랬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끔살랑할 때부터도 아 이 작품이 뭔가 지향하는 바가 여기구나.
아 네. 여기구나. 시작부터 그것도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자원 채굴하러 가겠습니다. 갑자기 휙 건너뛰더니 와 살려줘 네.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회상 이렇게 들어가니까 네.
뭐 그 작은 마을에서 조종사가 나왔는데 막 축하해주고
노력을 중요시하고 네. 가족인과 마을의 마을을 생각하는 굉장히 착하지만 좀 고집이 센
네.
당차하지만 고집이 조금 세서 주인공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런 캐릭터가 그런 회상을 하자마자 바로 와 살려라
애니메이션 지금 단 2화 만에 저는 그 친구도 뭔가 좀 꽤 오래 뭔가 뭐 진 히로인이나 약간 좀 그런 위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바로 여지없이 네. 네.
뭔가 스토리라인대로라면 주인공이 위기를 구해주고 나서부터 약간 츤데레 하면서 약간 그럴 것 같은 포지션이었는데
네 맞아요
그런 거 없다 막
그래서 그러면서. 역시 그 보면서 야 역시 니에츠토모 작가님답다 네.
그쵸
그분 스타일답다
네. 블레임 때부터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데 거침이 없으셨다고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 뭐 모리토 얘기를 했는데 모리토라는 게 이 보면은 이 설정상으로 보면은 20m 정도 되는 크기의 그 인간형 기능병기인데 뭐 건담의 모비슈츠 같은 그런 개념 같아요. 예, 그리고 네. 뭐 여러 무기도 있고 근데 헤이구스 입자라는 그런 그리고 그 이 모리토의 동력원이자 그 추진력으로 쓰이는 게 헤이구스 입자라는
맞아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보면은. 그렇죠. 약간 좀 건담의 미노프스키 입자 같은 느낌으로. 야, 이 입자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설명이 돼. 이런 식으로. 네, 설정 퉁치기. 네.
새로운 에너지원인 거죠. 지구에서도 그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과학 발전이 이루어지고 시토니아의 파종선을 이렇게 여러 개 건조해서 보낼 수 있었던 것도 이 헤이그스 입자와 덕분이었다라는 좀 얘기가 있는데 작중에도 그래서 뭐 에너지 공격 무기로도 쓰이고 네. 뭐 추진으로도 쓰이고 네. 온갖 곳에 다 쓰입니다. 뭐 건설이나 이런 데에도 쓰이고.
네, 막 그래서 모리토의 그 무기가 뭐 헤이구스 입자 포도 있고 뭐 카비자시 가우나를 유일하게 죽일 수 있는 무기인 창인 네 카비자시도 있고 뭐 진동 블레이드 뭐 기관포 여러 개 있는데 사실 카비자시 말고는 이제 가우나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무기는 없다. 네. 헤이구스 입자포 같은 경우가 이제 살을 도려내는 거 정도만
에나를 네. 폭발시키는 네. 용도로 많이 쓰죠. 실제로 그래서 이 기체가 아주 다양한 기체가 나오는데 초반에는 주로 이제 19식이랑 18식 이 두 기체가 네. 나와요. 그래서 이제 18식은 9세대 기체로서 이 니에이치토모 세계관에서 자주 등장하는 동아중공에서 만들었었던 구형 기체. 다만 기능성은 높지만 컨트롤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서 다만 현재는 생산을 안 하고 있는 기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전설의 파일럿을 사용했었던 기체가 남아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게 17식이고 18식이 양산형
잘못 말했군요. 네. 그러니까 17식이 그렇고 18식이 요즘 그
쿠나토 개발에서
쿠나토에서 만든 좀 더 이렇게 컨트롤하기 좋지만 범용성 있는 뭐 굳이 따지자면 자동과 수동의 차이인 거죠. 네, 자동차.
자동과 수동. 그죠.
그런 느낌이어서 나한테는 이 17식 기반 훈련을 했던 터라 오히려 18식은 좀 어려워하고 대신 수동인 17식은 아주 컨트롤을 잘하죠.
네. 그 보면은 나가테가 첫 임무에 또 나가테한테 주어지는 기체가 그 시노니 안에 전시되어 있는 그 옛날에 영웅이 썼던
전설의 기체. 네,
바로 그 전설 기체를 뜬금없이 줘가지고 굉장히 그래서 초반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그 여기 또 이제 또 새롭게 등장한 인물인 쿠나토라는 인물도 원래 엘리트 출신인 그 파일럿 조종사 그 훈련생인데 자기가 그 17식 그 영웅이 몰았던 기체를 일명 추구몰이라고 하는데 그 기체를 타는 게 꿈이었는데
맞아요.
갑자기
맨날 그 얘기를 하죠.
네, 낙하산으로 떨어진 까테라는 애가 그 기체를 타고 첫 임무에 나가니까는 이 얼마나 화가 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듣보잡인지.
네, 맞아, 듣보잡인지 진짜.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해요. 쿠나토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자기는 이렇게 또 뭐 비록 엘리트 출신이긴
실제로
하지만
실제로 잘 해왔지. 네.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보면서 애니메이션에선 조금 덜 티났는데 만화에선 진짜 대놓고 낙하산이 티가 너무 나더라고요.
아.
어디서 말벽다구 같은 놈이 싸움치기다가 뜬금없이 함장님이 자기를 이렇게 후견인으로 봐주겠다고 데리고 가더니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랑 절차 상관없이 무시하고 모니터 조종 훈련사가 되겠다고 그 학교에 들어오질 않나.
네.
아직 훈련생 신분인데 벌써부터
영웅이 쓰던 기체를
치구머리를 몰고 훈련뿐만 아니라 실전에 투입을 되질 않나. 온갖 편이 다 봐주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좀 그래서 솔직히 쿠나토 노리오 입장에서도 어처구니 없고
뭐 어처구니 없을
그리고
것
약간 그 빈민에서 살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오르니 얘 마인드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 노력과 나는 나의 책임감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마인드인 애가 있는데 저기 낙하산 같은 애가 약간 덜 떨어진 표정으로 있으면 약간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미 그래서 그 어렵게 성장 그 친구들 저희가 이제 이름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묻혀버리는데 캐릭터가 참
사실 찾으면 되는데 네. 진짜 귀찮아서 또 안 네, 나올 거 아니거든요. 네. 아 미안하다 잠깐만 말해놓고 나니까 그러게 아 그렇다 참 네.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따돌리고 왕따시킬 나가테를 그 이자나라는 캐릭터가 그 옆에서 친구가 돼줘요.
그렇죠. 플레임이 시나토세 이자나라는
네,
친구
또 중요한 또 캐릭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이 이자나 얘기는 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네.
이 만화에 어떻게 보면 천사.
천사.
단 한 명의 천사가 있다고 하면 이 이자나가 아니겠는가.
근래 본 캐릭터 중에서 저는 여자라고 믿고 싶어요. 네. 여자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근래 본 캐릭터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이지 않나. 저 그 걸즈의 판처의 니시즈미 미오랑 타케베 사오리 다음으로 네. 이 이자나를 저는 꼽을 수가 있는데 어떤 친구죠? 일단 성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성별. 네.
아, 시나토세 이자나는 진짜 그냥 이 세계관 자체를 너무 잘 보여주는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남자도 여자도 아닙니다.
그럼 뭐죠?
트랜스젠더도 아니고 아. 여기는 여기만의 세계관으로 중성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중성을
글쎄요 영어로 이게 그러니까 중성이라는 게
바이너리 섹슈얼인가? 양성? 아 양성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게 이 중성이라는 게 아직 그러니까 남자 성기도 아니고 여자 성기도 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호한 상태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게 뭐가 달려 있는지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얘기 자체가
민둥인가? 그 뭐냐? 민둥인가?
아, 약간 아마 안 달려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네. 안, 네.
어차피 그게, 가슴도 없는 네. 것 같으니까
그 어린 아이들 인형 보는 것처럼 네.
어릴 때 워낙 좀 그런 게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설정상 남성과 여성 말고 양성이라는 종이 존재하는데 이 양성 같은 경우에는 그 생물학적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워낙 그 시도니아의 기사 자체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위험한 상황이니까 인류 차원에서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태어날 때는 성이 없다가 자신이 나중에 성을 선택하는 뭔가 누군가와 그 생존 그리고 종족 번식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순간에 성별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남자들이 다 뭐 바닷가 어부 아저씨들처럼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좀 불고의 변을 당하시면 아, 네. 이제 여자밖에 안 남는 섬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나는 종족의 번식을 위해 남자로 변신하겠어 뿅. 아, 이런 목적이 약간 고려된 종족인 거죠.
대단한 세계관이네요 이거. 참.
기술이 발전하면 이런 미친 아. 실제로 동물 중에도 성이 없다가 나중에 커서 성이 바뀌는 거거나 결정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어릴 때는 여자였다가 남자가 된다는 물고기라던가 처음엔 성이 없는데 나중에 결정하고 나서 종족 번식을 한다던가 약간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갖고 오셨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거 보고서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허투루 SF가 아니구나. 진정한 SF구나 이건.
일단 어렴풋이 처음 이자나가 등장했을 때 그 외모나 목소리만으로 보면 아 왜 100% 여자겠네라고 하고 그럼 체형 보면은 약간 좀 뭐 비뉴 캐릭터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나 같아도 극 중에서 이제 힐끗힐끗 보잖아요. 얘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막 힐끗힐끗 보는데 이자나가 당당하게 너 뭐 어느 쪽인지 뭐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어느 쪽도 아니야. 막 해가지고 에? 막 이런 거
무슨 얘기지?
워낙에 그 나가테 이 친구가 지하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네. 현실 문명에 이제 좀 뒤떨어진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저희 독자 똑같은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아주 친절한 친구입니다. 심지어 여기서도 이제 종족, 그러니까 인류가 척박한 환경에서 살기 위한 두 번째 아주 독특한 진화 발전 중에 하나가 인간이 광합성을
네, 맞아요.
한대요.
중성 인간과 함께 이제 광합성.
그래서 이제 식량을 일주일에 하루만 한 번 정도만 먹어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아, 혁명 아닙니까?
와, 광합성 식물만 광합성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를 이제 인간의 신체에 도입해가지고 네,
유전자 변형을 한 거죠.
와, 이게 아마 시도니아가 이 시대가 아마 그 2300년에 가우나로 인해서 이제 인류가 멸망당하고 시도니아가 지구를 떠난 지 한 1000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러면 2400년 한 25세기 정도 되는데 25세기의 인류는 그 정도로 이제 지난 거군요. 아, 광합성.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식사를 제때 저도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는 그 또 가장 큰 귀찮은 게 사실 식사 챙겨 먹는 거예요. 용식님도 이제 뭐 자취하시고 룸메 생활하고 그러시는데 사실 식사 하루 세 끼를 챙겨 먹는다는 게 부모님이 챙겨 주실 땐 몰랐는데 이렇게 고된 일이구나라는 거
그렇죠. 네,
느끼게 됩니다.
이게 뭔가 해도 어차피 또 할 땐 또 챙겨 먹어야 되는 집안일이다 보니까 진짜 일이 끝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도 참 참신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들이 이제 학원물 같은 데서 네. 여자애들 맨날 이렇게 탈의실이나 샤워실 같은 데서 샤워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씬을 딱 대체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광합성실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냥 일상 끝나면 이제 옷 환복하고 이제 광합성을 딱 해주면 아 그날 하루 식사와 에너지 피로를 딱 여독을 풀는 그런 느낌으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광합성을 하는 게 뭐 조금 사치 부리는 분들은 네. 극 중에서 아예 자연광을 하려고 일부러 통유리가 있는 그런 그 벽 부분에 가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오잖아요.
그 시도니아가 어떤 그런 돔 같은 게 열려가지고 창문 같은 게 열려가지고
그렇죠. 외부의 그런 항성의 네. 빛을 받아서 하는 씬이 몇 번 나오죠. 뭐 함장님 같은 분들은 아주 그렇게 고급스럽게 하고 네. 평소에 일반인들은 따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렇게 광합성실에서 인공 빛으로 네.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광합성을 하려면 옷을 벗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친한 사이에만 같이 광합성을 한다라는 설정이 있더라고요.
뭐 남탕 여탕 이런 것처럼.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웬만하면은 그냥 동성이어도 서로는 안 보여주는 좀 쑥스러운 그런 건데 정말 친한 사람들 즉 극중에서는 호노카 자매들은 서로 이제 자매나 다름없으니까. 같이 광합성을 한다. 같이 하면서 서로 마음을 이렇게 열고 터놓고 얘기한다 이런 장면이 나오고 또 실제로도 남녀 사이에 같이 광합성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호감이 있는 사이다라는 걸 표현해서 우리나라에 약간 같이 라면 먹을래요? 뭐 이렇게 집에 와서 라면 먹을래요?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처럼 네. 같이 광합성할래? 라는 게 굉장히 그런 썸 타는 단어인 거라고
광합성하려면 알몸 상태가 돼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같이 광합성실에 들어가서 광합성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그런 걸 의미하니까
더 노골적이네. 라면 먹고 갈래보다
그렇죠. 밥을 먹는 것과 라면 먹는 것의 차이일 뿐인데 뭔가 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장면. 같이 뭐 에너지를 섭취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 똑같은데
뭔가 더
뭔가 한꺼풀 더 벗겨진 광합성은 일단 일단 안무 상태가 돼야 되니까요. 네. 아.
그래서 그런 극 중에 떡밥으로 참이 됩니다. 그거 보고 참 너무 전 재밌었던 게 우리들이 흔히 모에라던가 이런 상투적인 유행어를 작품에서 막 남발하고 뭐 츤데레 뭐 금발 빈유 트윈테일 뭐 이런 걸 너무 사용한다고 흉을 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그런 상투적인 모에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게 자기가
네, 맞아요.
캐릭터화 성향을 창조해내요.
그러네요. 이 전혀 이 다른 방향으로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모에를 또 이끌어내는
아예 종을 바꿔버려가지고 새로운 모에 시츄에이션을 만들어내는
중성이야 중성 얘들아 중성도 이렇게 매력적일 수가 있어 그러고 네.
중성 모에 막 한동안 사람들이 그 제가 재방송에서 오소리 작가가
오소리 작가님
네, 오소리 작가님이 뭔가 그 언더테일 얘기할 때 막 네. 배박이 막 칸코레에는 배박이가 있고 요즘 언더테일에 빠져가고 사람들이 뭐 해골박이 뭐 이런 말을 쓴다더라 얘기를 했었는데 그야말로 중성박이 괴물박이 로봇박이도 있다
그래요 대단하고 그 근데 이 작품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몇몇 어떤 이런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 좀 중요한 이야기이긴 한데 중성화 인간이나 어떤 이런 광합성을 하게 된 그 계기가 이 한 이 작품에서 한 100년 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광합성이나 그쵸. 뭐 인간 중성 인간이 태어나게 된 게 근데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세계에서는 이제 뭐 제 4차 가우나 방어전이나 전투가 있었는데 그 시도니아 그 함내에 그 고작 두 마리의 가우나가 침입했는데 시도니아의 전 인구의 99%가 학살당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큰 비극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식량 공장도 잃게 되고 그때 그 살아남은 생존자가 고작 400명이었고 이런 위기 속에서 이제 그 시나토스의 유래라는 박사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광합성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아니면
중성의 네, 종족도 네,
중성
만들게
인간
거죠.
뭐 클론 인간 이걸 이제 개발해 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인류의 존속을 더 획기적으로 네,
개선하게 되죠. 네.
그리고 또 인구도 폭발적으로 단기간에 늘게 늘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 4차 가우나 방어전이라는 거는 작품 계속 보면은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이때 이야기라던가, 왜 뭐 무슨 일이 있었다라던가 그런 게 이제 점점 비밀이 벗겨지는 네, 전투이기도 하고요.
구시대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떡밥으로 복선이 계속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제 계속 교차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방금 시나토세라는 성을 듣고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분이 시나토세 이자나의 할머니 되시는 분이에요.
얼굴이 똑같이 생긴.
네, 그렇죠. 클론이라 소리까지는 없는데
네.
대충
심지어 보면은
양성이라는 설정이 생겼잖아요. 신인류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서포트를 받지 않았나 의도적인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근데 뭐 아무런 그런 얘기는 없기 때문에 그냥 할머니일 수도 있고
네.
뭐 클론일 수도 있고 그렇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원래 이야기상으로는 이제 아카이가 섬멸까지 당한 얘기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은 융싱의 프리토킹 라디오 융프라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떼먹은 게 우리의 첫 번째 그녀 이제 호시지로 시즈카.
호시지로 네. 사실 호시지로 이제 호시지로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언급되는 인물 중에 하나고
네. 네.
사실 좀 별로 호감 있는 캐릭터는 네. 아니라서
방금 느낌이다 네. 그랬어요.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말하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그 호시지로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나가테가 처음으로 그 지상에 올라와서 대화하고 네. 친밀하게 지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꼽을 수 있죠. 이자나와 함께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주인공이 이렇게 따당하다시피 할 때도 도와주기도 많이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에이스 파일럿으로서 쿠나토 노리오가 넘버원에 있으면 넘버투가 시즈카다라는 언급도 있고요. 능력 있는 친구인데 실제로는 중력제라는 축제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네.
중력을 중요시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우주니까. 그래서 중력제 축제에서도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굉장히 주인공과 썸을 타는 캐릭터로서 잘 비춰집니다. 생긴 것도 참 비참하게 생겼고.
그 호시지로랑 이자나 이렇게 보면은 걔네들이 이제 이 나가테를 사이에 두고 하는 거 보면은 야 전형적인 약간 좀 이거 미연식 게임인가 할 정도로
삼각관계
딱 전형적인 이벤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명은 토라지면 토라져 있는 사이에 이렇게 약간 뭐랄까 순수 계열의 여자 주인공이 쫙 들어오고 솔직히 이럴 땐 이자나가 약간 질투하고 이런 네.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그죠.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살짝 못난
이런 거 보면은 참 니에츠토모 작가님이 기존의 블레임이나 그런 거 뭐 바이오메가 이런 작품에서 보여줬던 보여주지 못했던 요소 이런 하렘이라던가 뭐 이런 이런 연애 요소를 아, 이 작품에서 약간 좀 대놓고 이제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생소한 느낌이었어요. 아니 니에츠토모가 이런 거를 그릴 수도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상투적이긴 한데 네. 그만큼 효과적인. 어차피 이 작품이 연애 요소를 깊게 다룰 수 있는 작품이 아니니까 이렇게 비상적으로 다루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생사를 다루고 싸우는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사랑에 빠졌든 충분히 그 잘 어필을 해줄 수 있잖아요. 워낙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라 그런 게 있었고 이 나가테가 그래서 카비자시가 아카이 그 팀이 놓고 온 걸 회수하는 목적으로 네. 출동을 했는데
일단 두 개 아카이 반이 두 개를 갖고 나갔는데 일단 그 소대가 전멸당해가지고 일단 하나는 이제 더 멀리 일단 회수할 수 없을 있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하나라도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나가테랑 그 회수반이 쿠나토랑 호시지로 그리고 호노카
네, 그 호노카의 네. 한 명이 N이었나? 네, 그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갔었는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가우나가 급 선회를 통해 카비자시가 있는 쪽으로 돌진을 하고 심지어 그동안은 원거리 공격을 안 하는 줄 알았던 이 친구가 진화를 해갖고
네.
이 우리 인류의 소중한 에너지원이었던 미노스키 입자기 같은 무한단물
헤이구스 입자포
헤이구스 입자포를 벙 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가우나가 갖고 있었던 원패턴 싸움이 앞으로도 아닌데 이때 보여주기 시작하죠. 앞으로는 또 아니지만 지금은 더 아니랄까.
네. 아마 이 자원 최고 림무에서 그때 처음 이제 가우나가 100년 만에 등장했고 그때는 이제 촉수
그냥 역시. 물리적인 네. 강함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막 이렇게 원거리 포를 쏘는 변신을 한 걸 보여주니까 이때 확 멘붕이 오죠. 생각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굉장히 큰 위기를 겪지만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도 우리 나가테가 잘 활약을 해서 뭐냐 가우나도 해결하고
네.
다만 여기서 호시지루 시즈카가 자신의 기체가 고장나면서 이제 항로를 벗어나고 회수할 수 없는 거리까지 날아가 버리는데 이때 나가테가 목숨 걸고 도와주러 갑니다.
구해주러 가야죠.
네. 네. 여기서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너무 클리셰야.
근데 효과적인 네. 장면이에요.
그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는 니에츠토모 작가님 팬으로서 이런 그냥 전형적인 클리셰나 전형적인 패턴이라도 이런 분위기로 보여주는 게 어떻게 반가웠어요. 야 이런 약간 좀 너무 그 전에 작품들이 칙칙하고 너무 설명도 불친절하고 그랬는데 이번 작품에서 조금 그나마 그게 덜하니까는 오히려 다른 작가로서는 뻔해 보이는 전개가 오히려 이 작가님에게는 신선했다. 이 작가님이 하는 걸 보니까는.
그리고 저는 이거 표류 장면을 하면서 생각났던 게 푸른 강철의 아르페지오에 그 잠수함이 이제 바다에 그 난파돼 갖고 갇혀 있는 기간이 좀 나오잖아요.
네.
그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사실 표류하는 장면들이 애니메이션이나 러브 코미디물에서 종종 나오는데 솔직히 절박함이 별로 안 느껴지거든요. 어차피 목숨 걸고 싸우는 작품들이 아니기도 하고 잠깐 둘이 갇혀 있어서 썸 타고 마는 내용인데
네.
이 우주에서의 표류랑 그 푸른 강철의 아르페지오의 심해에서 편타는 건 정말로 절박함이 느껴지다 보니까. 약간 그 타이타닉 같은 그런 절박함이 느껴져서 둘 다 좀 상투적이지만 좀 호소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지 않았나.
그 푸른 강철 RPG에서는 이제 그거 말씀하신 거죠. 그 이오나가 피격당해가지고 계속 그 네. 심해로 떨어지고 압력에 의해서 찌그러지고 그러는데 그 함장은 살려야 되겠고 그 상황.
그 과정에서 이제 타카오가 또 그 장면도 되게
맞아요.
되게 괜찮았거든요. 내용이. 그리고 또 그 각자의 그런 희생의식이 네. 좀 보여지면서 되게 짠한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도 이 부분이 뭐 이게 희생이 많이 보였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딱 갇혔으면서 그 광합성
네,
해야 되겠으니까
광합성도 해야 되고
먹을 거 마실 거 그런 걸 걱정하는 것 자체가 좀 진짜 우주에 가진 않았지만 그런 걸 걱정해야 되는 걸 좀 잠깐이나마 보여줘서 꽤 절박한 걸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아니, 저 이때 이 표리 장면도 인상적이었던 게 그 추구머리의 그 어떤 그 입자 헤이고스 입자가 다 소모되니까는 그 포진망을 펼쳐가지고 네. 우주에 있는 그 입자를 다시 또 네. 태양열 그 전지 발전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수집하고 그렇죠. 또 그 비상식량이라던가
물이라던가
네. 또 그 이 표리 장면에서 또 이야기할 수 안 할 수 없는 게 아마 이 시도니아 기사에서 가장 많이 또 이슈가 됐던 장면일 것 같아요. 그 호시지로의 어떤 그런 배뇨해가지고 그 여과해가지고 네.
네, 그쵸. 그
수분 부족으로 나한테 이렇게 먹이는.
은근 초반에 그 배뇨 카테터라는 게 재정돈이
되는데 네, 그렇죠. 그게 나오죠. 네.
그 슈트를 입고 나면은 이제 배뇨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관이 삽입돼서 카테터가 그런 걸 처리해주니까 뭐 그거 장면, 그거 삽입하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하다. 사실 그럴 것 같아요. 누구나 처음에 뭔가 들어가는 기분이 기분 졸린 없겠죠.
그 이게 조종사들이 이제 기저귀 차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수술 받을 때 장기간 수술 받으면은 그 요도에 네 그 요도관을 껴서 하는 것처럼
아,
제가
그런가요?
병원에서 일해봐서 아는데
아 그런가
장기 한 5시간 이상 수술 받으면은 남자든 여자든 그 요도에 관을 끼워가지고 소변 주머니로 따로 이제 소변을 받습니다.
아
근데 그 요도에 관을 끼는 게 아마 수술 받았던 그런 수술 부위의 통증보다 그게 더 아프대요.
아
제가 병원에서 한 1년 정도 일해봐가지고
아 디테일하게요.
네. 아마 그 정도의 아픔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되게 좀
뭔가 좀
견딜 수 없는
네, 불편한 느낌이지 않나 네. 그런 장면 또 보여주죠. 네, 애니메이션도
되게
그렇고
표정 야릇하게 네. 굳이 넣어가지고
그러면 이자나는 어디에 잠깐만 중성인데
아니 뭔가 있겠죠.
아 뭔가 아
그쵸 구멍은 있을 테니까 아저 아, 표현이 점점 이상해지는데
뭔가 그래요. 그러니까 요도관 같은 건 하나 있겠죠.
그쵸 배출, 배뇨는 네. 할 테니까
배뇨는 배출해야 되는 기관이 있어야 되니까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중성용이 아마 따로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보면 그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참 대단한 게
식수가 떨어진 상황에서
쓸데없이 야릇한 설정을 그러니까 야릇하게 판치라 이런 걸 안 보여줘도 SF니까 배뇨 카테터라는 게 있어요 하는 걸로 서비스 씬을 늦추는다.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사실 옷을 벗어야 돼요 라는 거. 네.
그니까 참 참신하게 뻔한 걸 넣어요.
아 그렇게 이렇게 들으니까는 니에츠토모 작가님이 사실 굉장히 진짜 똑똑하네요. 대놓고 아예 대놓고 모해로 나가긴 했지만은 이 작품이 그 모해가 그렇게 비판받을 만한 어떤 야 뭐 대놓고 뭐 노렸네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납득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모해 요소를 그 청취 독자들한테 자극을 하니까는 굉장히 역시
세계관에 녹여냈다고 네. 해야 될까? 굳이 그렇죠. 넘어져갖고 판치를 하고 팬티 벗기고 이런 걸 안 해도 뭐 작품 내에서 필요한 방식으로 넣어주니까 그 덕분에 좁은 두 사람이 코핏 안에 있으면서 서로의 채취도 섭취 아 서로는 아니군요. 한 분이 일방적으로 네, 한 분이, 공급도 네. 좀 해주고 한 분이 감화성 할 때 한 분을 이렇게 관람도 좀 하고 그 바람에 이게 서로 찐한 그런 썸을 좀 타다가
여기서 좀 관계 좀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네,
친구 솔직히... 이상 연인이야. 네. 역시 남녀가 밀폐된 공간 안에 있으면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가지고
흔들다리 효과가 네. 딱 드러나죠.
흔들다리 효과.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애니메이션만 특히 본 사람 입장에선 아무도 의심 안 했을 거예요. 아 시즈카가 정실 부인이구나. 의심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지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그 시도니아에 있는 모든 모리토 조종사들이 다 장위를 해서
네.
뭐 400명이 넘는
256기네 수비대 256기. 전원이
전부 다 장위를 해서 장관을 펼쳐서 네. 이들을 구하러 오고 그걸 구출하는 아주 감격적인 장면이
네.
나옵니다.
근데 저는 만화 이 부분을 만화로 보기는도 했는데 너무 그러니까 그런 스펙타클이나 어떤 그런 그래픽의 아름다움은 확실히 만화 코믹스라서 느끼지 못했는데
안 나요,
이 장면 진짜 애니로 보셔야 돼요.
맞아요. 애니메이션에서 그거 그 장위한다라는 행위 자체를 표현을 진짜
장위가
멋있게.
어떤 개념이죠?
저희가 언급을 안 했었죠.
네.
이 장위라고 하는 게 해당 작품의 모리토 기체들이 공중을 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날기 위해서 네. 혼자 나는 게 아니라 이제 동료 기체들과 손에 손 잡고
맞잡고 손을 맞잡고
이걸 심지어 이렇게 잡는 게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잡는 네. 게 아니라 일부러 내 왼손을 오른쪽 사람한테 주고 네. 내 오른손을 왼쪽한테 주듯이 이렇게 X자로 해서 네. 해요. 이렇게 해야지 서로 밀착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원형을 이루는데 여러분 이렇게 막 강강수월래처럼 이렇게 서로 이렇게 평범하게 막 잡는 게 아니라 손을
크로스로.
이렇게 X자로 맞아요.
X자로 네. 해갖고 밀착해서 잡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행기와 비행기가 이렇게 연결을 손으로 하는 능력이면서 손으로 하고서 각자의 부스터로 날게 되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이 좋아진다.
네, 혼자 날기보다는 여러 대가 합친 만큼 이제 부스터 출력이
기체 저항도 줄고 네. 뭐 이런 느낌으로 나가는 건데 그래서 장위를 하면 할수록 더 빠르게 신속하게 날 수 있다라는 설정이 있어요.
최소 이제 한 두 명이서 하는 장위가 있고 지금 여기서 이제 그 표류하는 나가테랑 호시지를 구하기 위해서 256기가 한꺼번에 이제 장위를 하는 모습이 진짜 장관입니다. 그렇죠.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그 이전에도 없었던 희대의 장위라고 거기서도 표현을 하는데 네.
장위라는 개념 자체도 진짜 저는 이 작품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런 개념을.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세계관 내에서만 가능한 내용이니까요. 그렇죠.
네. 보통 그 건담 봐도 아니 뭐 자쿠랑 자쿠끼리 손에 손잡고 부스터 해가지고 점프한다고 해서 더 멀리 나가거나 더 빨리 나간 것도 아닌데 이 우주 공간에서 이게 모니터들이 펼치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이 모니터들이 싸우는 어떤 그런 기동이나 그런 액션 장면만 봐도 굉장히 눈이 즐거운 것 같아요. 그 광원 효과라던가 그런 그 음향 효과나 그런 게 굉장히 잘 만들었다. 그래서 막 평범한 이제 많은 뭐 건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타 다른 뭐 로봇 애니메이션에서 봐도 이 정도의 어떤 이런 새로운 개념들이 좀 더 나온 거는 처음이지 않나.
그렇죠. 뭔가 확실히 자기만의 세계관을 잘 맞춰주고 있다라고 네.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아까 덕후라님도 얘기했지만 살짝 유사가 같기는 해요. 네. 정말 장애한다고 저렇게 빨라질 수가 있나?
장애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좀 더 안정적인 주행이 되고 서로 안 이탈하고 뭐 하나의 추진체보다는 네 개의 추진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쓰면 빨라지는 거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긴 하고 있는데
근데 애초에 우주가 막 공기가 있어서 저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약간 유사가 네. 이런 의심을 하지만 뭐 나쁘지 않은 설정이고 특히 QR이 엄청나게 모순된 것도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는 부분도 좀 있죠. 그래서 이 장위를 하는 장면이 나와서 구출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 장위할 때도 되게 재밌는 설정 중에 처음 장위하는 사람이랑 서로 이렇게 스킨십 막 악수 정도도 안 하고 하면 사고가 일어난다라는 네. 자기들 파일럿끼리의 그런 징크스가 있대요. 네. 재밌는 징크스죠. 그럴듯해요. 실제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처음에 그 끔살당하는 불쌍한 친구.
아 맞아요.
열심히 노력하는 그 친구.
악수하려고 했는데 난 됐어. 그럼 미신 안 믿어.
안 믿어. 그래서
바로 또 그
거짓말처럼
사망 플래그.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미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무당을 믿고 구슬을 하고 미신을 믿으시면 나라가 참 좋아집니다.
여기 지금 우리 녹음 끝나고 아마 마티즈 네. 네, 마티즈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마티즈 다마스
여러분 이 목소리는 제 집 고양이가 내 목소리입니다요.
그래요. 네, 아,
여러분들은 저는... 마티즈를 사랑하는 융식의 피터키 라디오
이제 해외 저기 출국 정지당하는 거 아닌지
아, 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융싱의 프리토킹 라디오 융프라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256기의 장애로 이제 구조가 돼가지고 이 나가테랑 후시진은 3주 만에 시도니아로 돌아오게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영웅이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이 나가테가 격퇴한 게 100년 만에 나타난 가오나를 이제 제대로 격퇴한 거거든요.
첫 격퇴한
거라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더 이제 앞 요 부분까지 와서 설명 안 했던 게 저는 여기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 다가오는 가오나를 회피하려고
중력 변화
예, 시도니아가 이렇게 가속을 해가지고 엔진을 따로따로 점화시켜가지고 가속해가지고 그 어떤 그 중력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이 저는 처음 보고 굉장히 처음 봐도 그렇고 여러 번 봐도 그렇고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지 않았나.
그렇죠. 특히
그래서 왜 안전 난간이라는 게 있고 안전 사람들이 왜 허리춤에 안전띠 같은 거를
맨날 그 뭐냐 공사 현장에서 네. 사용할 것 같은 그
네. 그런 생명줄을 달고 다니는지 여기서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 전에도 나가테가 그 안전띠를 안 하고 다녀서 네. 지적하는 선배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야 너 그거 안 하네 너한테 안전을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숙제 같은 느낌으로. 그 학교 안에 난간들을 점검하는 일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때 또 상투적인 탈의실 엿보기 씬이 나오면서 구타를 당하는데 근데 여긴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광업성실에 문을 안 달아놔?
아니 문을 안 잡아놓는 거야.
그러니까 문도 안 달아놓고서 그 앞에 있었다고 뭐라고 하는 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3D라 그리기 싫었나? 왜 뭐 그런데 참 그 안전난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네. 재밌는 점이 그 100년 전에 99%가 죽었을 때도 사실 가우나한테 죽은 게 아니라 가우나 때문에 안에서 막 이렇게 중력 제어를 못해서 사람들이 막 그 낙사해서 네, 죽은 게 더 크다. 네. 뭐 그게 더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이래가 했는데 실제로도 그때 중력 제어를 하는 과정이 특히 애니메이션에서 아주 리얼하게 표현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 시도니아가 굉장히 커다란 거대한 함선인데 그 뒤쪽에 1번, 2번 이게 분사 노즐이 있는데 그걸 이제 따로 점화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비스듬한 그때 여기서 비스듬한 가속이라고 해요. 비스듬한 네. 가속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띠가 없으면은 이리저리 휩쓸려가지고 밖으로 건물 밖으로 추락한다거나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그래서 막 그 미처 안전띠를 걸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락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진짜 막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피떡이 된다.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짜부대고 오른쪽에서 네. 왼쪽으로 짜부대고
여기서 보여주는 그 어떤 그런 비명 소리하고 어떤 그런 음향 효과가 여러분 헤드폰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진짜 리얼해요.
予測値をはるかに上回るものと。
그래서 진짜 초반에 이 작품이 저희가 되게 웃기고 네. 되게 모해한 것처럼 표장을 했지만 이런 게 과하지 않게 드러날 정도로 그 러브크래프트 같은 그런 처절한 세계의 생존기를 잘 표현해 줍니다. 아까 가우나와 싸우는 장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디테일하면서도 척박한 세계 여기가 뭐 이렇게 딱 봐도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은 아니거든요. 네. 좀 없는 한정된 자원 내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광합성도 하고 종이 중성인 거지. 그런 세계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난간도 있고 이런 사고도 벌어진다라는 걸 정말 그 1기 한 초중반에 함축적으로 쫙 잘 보여줘요.
맞아요. 그 이제 한 1기 한 5화 뭐 그런 사이에 뭐 이런 중력 제어의 문제도 생기고 가오나가 어떤 건지도 보여주고 언제든지 파일럿들이 끔사당할 수 있고
그렇죠. 일반 시민들은 더 언제든지 죽일 수 네. 있고
한 시도니아에 한 40만 명 정도 사는 것 같은데 굉장히 한 언제든지 한 진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이 진짜 함 그 이 시도니아 이 함 자체에 만약 진짜 한 마리라도 침투하게 된다면은 그쵸. 이 40만 명을 그냥 끔살당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아, 확실히 그 장면이 인상적이죠. 그 이후로도 중력 제어하는 일이 몇 번 나오긴 하는데 그때는 안 보여줍니다. 그냥 네. 그냥 많이 사람들이 다쳤겠구나 네. 저희가 그냥 이해만 하고 있죠. 그 이후로는 아무래도 또 보여주려면 마음이 아프니까.
초반에 이제 임팩트 있는 장면들을 네. 골라서 그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 초반에는
세계관을 설명해 주는데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후시지로도 살아 돌아오고 나가테도 살아 돌아서 영웅이 되고 잘 지내고 있지만 이 부분을 매우 마음에 안 들어하는 쿠나토
그죠 쿠나토
노리오
쿠나토 개발의 장남이라고 하는
그렇죠 네. 이 친구 소위 말하는 엘리트 딱 봐도 그 해리포터의 밉닥쳐 말포이 같이 이렇게 하얀 머리, 긴 머리, 미소년, 약간 이런 기미. 네,
저는 그 쿠나토의 디자인 보면 딱 그 친구가 생각났어요. 그 파이널 판타지 7의 세피로스.
아,
은발 장발에.
딱 악역이죠.
네, 딱 세피로스 느낌 나가지고 전형적인 아, 쟤는 좀 악역인 것 같다. 네.
맞아요, 맞아요. 뭐 딱 봐도 처음부터 성격 나쁜 거 개판인 거 딱 드러나니까. 그리고 이쯤에서 슬슬 주인공한테 다가가는 캐릭터 중에 미도리카와 유하타.
또 하나의 또 여자가 나오죠.
예, 네. 그쵸. 이 캐릭터 나옵니다. 참고로 미도리라는 녹색이라는 성씨의 색깔이 들어가는데.
아, 미도리가 녹색. 네.
그쵸. 근데 이 친구가 실제로는 아키하?
아카이데.
아카이. 아카이데. 그 미도리카와 씨 남자분이 있었어요. 뭐, 입자포를 아주 잘 쏘는 게 특기라고 하던데. 그 친구의 여동생.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깊게는 안 다루는데. 네. 작중에 보면 이렇게 둘이 남매여 갖고 좀 오손도손 투닥투닥거리는 장면이 몇 번은 나와요. 그런데
오빠가 또 끔살을 당했죠.
안타깝게도 죽고 실제로도 깊게는 안 나오지만 뭐 그 묘비에서 여타 이렇게 좀 네. 분양을 하는 장면도 좀 나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굉장한 파일럿이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오빠의 원수를 갚아주기도 했던 나가테한테 동경. 심을 많이 갖게 되죠.
동경이자 뭐 호감도 갖게
호감도
되고.
갖고 네. 그래서 많이 그 뒤로 얼굴 많이 비춥니다. 특히 이 친구는 다른 것보다 그 전술적 능력 해안이 좋아서 이 나중에는 현재 함장님의 사령을 보좌하는 사령보좌 역할을 기존에 하던 사람이 이제 파일럿으로 전직하거든요.
네, 쓰이라고 하는 친구가.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유아타가 그 사령보좌 역할을 대신 맡아주는. 역할을 하죠.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이런 인사가 아닌가. 유타도 한 10대 후 중후반 정도 나이 되는 것 같은데 세이라는 어떤 기존의 사령보좌가 이제 유아타의 어떤 그런 뛰어난 적성이나 그런 것을 눈여겨봐가지고 자신의 후임으로 그 자리에 앉히고 이제 자신은 이제 일선에서 파일럿으로 뛰겠다 해가지고 앉힌 건데
워낙 인력이 부족한 세상이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능력이 참 좋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안이 있는 걸로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훈련생 졸업한 아이가 이 정도의 걸 그죠. 보여주는 걸 보면 중간에도 종종 나옵니다. 막 이 친구가 이런 능력이 좋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대활약한 그 쿠나토 노리오 팀 네 명은 전부 다 그 훈련생에서 정식 조종사로 발탁이 되죠. 그래서 정식 조종사 발탁이 된 거를 기념으로 슈가후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슈가후센이 말 그대로 가훈 아들이 그 모여서 군집체를 이루고 네. 있는 그 적을 말해요. 일종의 함선같이 네. 거기에 이제 가훈아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져 있다 이런 걸 보통 슈가후센이라고 하는 말을 그 작품에서 쓰는데 슈가후센이 등장하면서 팀 단위로 그거를 공략을 하러 갑니다.
약간 조금 슈가후센이나 어떤 이런 군집이나 그런 거 보면 약간 좀 스타크래프트 때 적은 느낌도 나고 네. 네. 군단 뭐 이렇게 군집체 약간, 네. 집단 그쵸. 이런 느낌
약간 캐리어 같은 느낌
네. 캐리어 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주인공이 분명 출격을 했는데 꿈에서 깨어납니다.
눈 떠보니까 병실이야.
어?
이런 연출. 약간 좀 에반기론
출발합니다 하고서 갑자기 애가 눈을 뜨니까 병실이야.
어떻게 된 거지? 옆에 이자나가 있고.
괜찮아 하면서. 그쵸. 이게 이런 연출이 초반엔 특히 많이 보여요. 나중엔 사실 이런 거 거의 안 쓰거든요.
네.
근데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일부러 시간을 살짝 순간 바꿔나갔고 우리 끔살당한 불쌍한 우리 장위하기 전에 악수 아는 친구라던가
네.
심지어 웃긴 게 만화책에 보면 나중에 가면 그 장위 안한 친구
야마노 에이코입니다.
남동생이 나오거든요.
아 남동생이 나와요.
네 남동생이 나왔는데 남동생이 나온 기념으로 그 친구가 이렇게 만화의 앞과 뒤에 보면 이제 1화 그러니까 몇 화 땡땡화 하고서 이제 표지 그림 넣어주고 그 화 끝에 보면 이렇게 흰 종이에다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몇 개 그려져 있고 뭐 시도니아 얘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거기에 등장해요. 거기에 등장해서 역시 장애할 때 손을 잡았어야 했는데라는 말을 써놨더라고요 작가가.
약간 무슨 뭐 아이캐치 비슷한 장면에서 어떤 네. 그 깨알스러운 네, 그런 그 캐릭터가 연출을.
그 캐릭터가 등장해갖고 역시 장애할 때 손을 만졌어야 했는데 이 소리를 하는 걸 보니까 이 나쁜 주인공. 아니 주인공이 나쁜 게 아니라 만화가가 나빴어. 이거를 지금 몇 권 만에 얘기하는 거야. 그런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딱 나가테가 눈을 떠보니까 이미 뭐 상황은 종료됐고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이 상황을 뉴스를 통해서 자기도 알게 되는데 네. 전투 중에서 뭔가 통신 상태에 트러블이 생겼다. 그 통신 상태가 트러블이 생기면서 혼자 나가테만 독단 행동을 하게 됐고 그 결과 좀 더 원만하게 죽일 수 있었던 슈카오센을 좀 더 어렵게 죽이고
희생자도 생기고
심지어 호노카엔과 자기는 큰 부상을 겪었고 호시지로 시즈카는 그만 불고의 변을 당해 죽었다.
전사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또 나가테가 듣게 됩니다.
확실히
호시지로가 저는 사실 이 작품을 그 실시간을 이제 보게 됐을 때 호시지로가 죽을 줄은 몰랐어요. 이자나랑 끝까지 좀 어떻게 비중 있게 다뤄줄 줄 알았는데 역시 그 장애할 때 손을 안 잡은 그 친구처럼
거듭 말하지만 야마노 에이코입니다.
와 이렇게 초반에 히로인을 보내버리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 익숙해진 입장에선 그래 죽을 수도 있지 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나 다 죽을 수 있어요. 솔직히 네. 말하면 주인공 배우는 다 죽어도 돼요.
아니 그때 표류할 때 오줌도 먹이고 했는데 바로 또 수염 매기자마자 바로 또 끔살 나가는 역시 니에치토모. 저는 볼 때마다 납득할 수 있는 게 한마디가 아 니에치토모 작가님이니까 이 정도 그래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겠지라는 어떤 그런 게 하나의 변이 되지 않나. 네.
아 거의 우루부치겐급이죠.
네.
아 솔직히 우루부치겐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너무 끔찍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잘 죽여. 뭐랄까 우루부치겐은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사람 죽인다는 느낌인데 여기는 죽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죽이는 게 맞아요. 아주.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사실 좀 불안했어요. 저는 이때부터 이미 이자나라는 캐릭터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야 이자나 그래서 진짜 전투 장면 보면서 계속 마음 졸였던 게 이게 송발 이렇게 잡으면서 이자나 이자나 죽으면 안 돼 이자나 죽으면 안 돼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캐릭터에 대한 생존에 대해서 신경 쓰고 절박하게 또 느낀 게 좀 처음이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효과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어차피 픽션 보면서 야 네. 이거 어차피 픽션이고 어차피 주인공은 적부 찌를 거고 어차피 히로인이랑 잘 될 거잖아라는 거 만화책 한 10년 보면 다 알잖아요.
네.
견적 나오고 솔직히 첫 권 보면 아 누구랑 잘 될 거 다 알고
얘는 살겠네 뭐 이런 느낌 나는데
니세코 1권 보면 너 처음부터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 누군지 다 알고 보는 그런 거잖아요. 러브 코미디도 그렇고. 근데 이건 아니야.
긴장을 놓치면 안 돼. 네. 이 작품은
진짜 이거는 사람, 그러니까 만화가가 물론 잘 썼지만 만화가가 너무 잘 써서 우리가 몰입해서 네.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죽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몰입해서 볼 수 있게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송해가지고 만약 아직 시도니아 기세를 못 본 분 다 내타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스포일러 당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호시지로 죽어요.
호시지로 죽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거 좀 스포주의 걸어놔야 되겠네.
예, 아 그렇죠. 아 근데 솔직히 당연히 스포주의죠. 이렇게 네. 한 작품 리뷰하면 여러분들 다 보시고 하시는 거죠.
네. 호시지로 죽어요.
네. 여러분들 거기서 안 죽는 놈이 더 없어요.
네. 아마도 네 많이 죽을 것 같고. 네. 네.
그렇다. 근데 이 작품을 진짜 즐기는 데 있어서는 이런 누가 죽고 누구 죽지 않고를 모르고 본다는 게 굉장히 언제 누가 죽을지 모른다.
맞아. 그래도 쫄깃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절박함이 있어서. 네. 그런 게 좀 있고 또 그런 만큼 쉽게 이기는 경우가 없더군요. 오히려 나중 가면 쉽게 이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처절하게 하면 진짜 몇 명씩 희생당하고 뭐 전쟁이라는 게 다 그렇겠지만은 이런 희생 무명 파일럿들의 희생이 안타까워 하면서 이렇게 이입된 게 좀 별로 없었는데 이 작품이 좀 유난히 좀 그런 게 되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시지로 시즈카가 진짜 또 죽음이 안타까운 게 부관 참시를 너무 많이 당해요.
네,
이 캐릭터가 사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덕후라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네. 좀 전형적인 약간 역해 포지션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민폐를 많이 끼치고 있는데 왜 민폐를 끼치냐면 이 친구가 죽고 나면 가오나가 이 친구의 유전 정보를 토대로 뭔가 변신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러니까 가오나가 진화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제 호시지로 요걸 이 육체를 획득한 다음에 유전자를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요 모리토 형태 처음에는 모리토 형태로 나오고
그 안에서 막 에나가 네. 약간 사람처럼 에나가 형성돼 있고
뭐 통신회로도 그대로 써가지고 파일럿들에게 이제 정신교란도 실시하고
그리고 막 전투도 굉장히 모리토처럼 하고
네 맞아요 굉장히
막 나중에는 막 그냥 뭐냐 시즈카가 거인만하게 나와가지고 싸우고
맞습니다.
거의 진짜 막 끔찍하게 싸웠는데.
전투 방식이 기존의 가오나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가오나들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자기 네. 힘이나 어떤 그런 덩치의 규모를 믿고 덤벼들었는데, 이 호시지로를 이제 모방한 가오나는 전투 방식이 좀 잔인합니다. 교활하고 네. 어떤 인간의 좀 약한 부분을 노려서 그게 좀 교묘하고 좀 잔인하게 싸우는 방식인데, 그래서 약간 좀 그래서 호시지로에 대한 조금 반감이 또 생기게 되지 않았나, 캐릭터 자체에 대한.
그렇죠. 그 비주얼 캐릭터 자체에 대한. 그 바람에 재밌는 게 이 시도니아 기사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등장하는 인물들이 워낙 잘 죽으니까
네.
그 호시지로 시즈카 성우분이 자기 캐릭터 죽고 나니까 처음에는 저는 안녕하십니까 호시지로 시즈카 역의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했다가 네. 어느 순간부터 안녕하십니까 베니스즈메 역의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안녕하십니까 추무기 역할의 누구누구 아. 한 애니메이션에서 무슨 무슨 역할을 세 개를 바꿔갖고 자기소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웃긴 게 라디오를 진행하는 성우 두 사람이 전부 다 단역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다 서로 역할이 자꾸 바뀌고 막 약간 그랬다 하더라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 호시지로 시즈카는 이후에 그 가오나한테 먹히고 나면 그 가오나가 그걸 이용해서 싸우는데 그 이름이 그때부터 베니스즈메.
베니스즈메.
뭐 한국어로는 무슨 좀 곤충 이름이었는데
뭐
좀
주홍목 박가시 뭐 이런 뭐 이렇게 좀 하는데.
네. 아무튼 아주 1기 2기를 통틀어서 최고의 악역으로서 활약을.
거의 뭐 보스급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확실한 악당 역할을 활약해주죠. 해당 성우분은 히로인 성우였다가 순식간에 최고의 악당 성우로 네. 변신을 해주십니다.
호시지로 이끼대기하 사랑의 이끼대기하
나가서는 2757타이하 나한테 하야서나나 우리도서 도대모 오이츠게나 말하되
뭐 호시지로 이끼개키야 뭐 이런 일기격파 뭐 이런 거 막 근데 좀 패주고 싶다 진짜 얄미워가지고
그렇죠 아, 그런 역할을 분하게 됩니다. 자 사실은 나 같애는 대충 기억이 나요. 알고 보니까 이 쿠나토 노리오가 나 같애한테만 잘못된 전달 사항을 지시한 네. 거죠. 그렇게 되면서 좀 더 사건이 크게 유도를 했고 뭐 노리오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 바람에 엔도 다치고 원래는 나가테의 커리어만 흠집내는 게 목적이었지만 네. 시즈카도 불구의 변이 된 게 그죠. 됩니다. 이때부터 그냥 노리오는 그냥 파일럿에서 은퇴해버려요. 그냥 자기 방에서 집결 생활을 하게 되죠.
이게 베니스즈메가 등장한 이후에 그냥 호시지로 목소리로 어떤 이런 정신교란을 해가지고 어떤 그때의 충격으로 집에서 집거하는 네. 네,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다고 하게 네. 되죠. 이제 그 상황에서 대충 상황은 나가테가 다 알지만 나가테는 별다른 말은 특별히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 베니스즈메와의 조전에서 또 중요한 게 그 가우나에게서 인간 형태의 에나를 포획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외우주 생명체 연구소인 외생연에 갖다 줬는데 그게 사실 놀랍게 보니까는 호시지로의 모습을 한 인간 형태의 그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에나긴 한데 보니까 호시지로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만약에 에나가 모든 걸 복제해서 인간의 뇌와 인간의 신체 그리고 인간의 생각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생명을 복제한다면 그것은 가우나인가 인간인가 라는 굉장히 철학적인 하지만 되게 전제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네.
에나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건 이미 보여주니까 생각해봐야 될 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나중에 가면 약간 떡밥도 돼요. 깊게는 안 다루지만.
그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나가테는 성장을 합니다. 실제로도 원래 전투를 잘한다라는 떡밥을 제가 뭐 17식을 잘 다룬다. 네. 뭐 훈련 장치에 99.999 점수를 땄다. 이런 떡밥이 있었지만 점점 성장을 하더니 1기의 끝까지에 가면 이 베니스즈메의 거의 격추한 거나 다름없는 전과를 달성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서 그동안은 호시지로 시즈카와 베니스즈메를 좀 구분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네. 이 베니스즈메가 이자나를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니까 너 같은 건 시즈카가 아니야
호시지로가 아니야
하면서 호시지로가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딱 구해주는 걸 딱 보고서 그래 역시 이자나가 정실부인이지 예. 덩실
일기 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전반적인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가테가 쿠나토한테 나는 시도니아가 정말 좋아서 시도니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키고 그들을 위해 싸워갈 것이고 너가 완벽하게 용서한 건 아니지만 너 역시 시도니아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나는 너와 함께 시도니아에서 살아가고 싶다고 이렇게 정말 대인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죠.
아, 맞아요. 진짜 지하에 갇혀있으면서 약간 좀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했을 텐데 할아버지가 확실히 교육을 좀 잘 시켜줬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쿠나토가 이렇게 막 눈물 흘리고 네. 나름 후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죠. 그래봤자 개새끼지만.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칠코하면서 쿠나토가 꾸준히 이제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한 거를 전반적으로 보여주면서 일기에서 해줄 만한 얘기는 거의 다 해줬나요?
그 이제 약간 그 쿠나토가 이제 베니스즘에 와 이제 전투에서 충격받고 집에서 칠코하면서 뭔가 근데 반면에 나가테는 잘 나가고
그쵸.
자기는 원래 엘리트 근데 자기는 이제 엘리트 출신이었는데 이 꼴이니까는 자괴감과 함께 내가 이러려고 모리토 조종사가 된 게 아닌데라고 하면서 그런 자괴감에 빠지면서 이게 쿠나토 가문에서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을 일기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거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또 여기서도 이 작품의 클론이 비교적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언급만 하고 구체적으로 말 안 한 부분이 이제 호노카 네. 앤이 나오고 호노카 자매들이 있어요.
네.
이 친구들은 그냥 인공생명체.
인공생명체.
인공생명체 클론 집단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생긴 친구들이 11명이 있어요.
11명. 와. 약간 좀 모양이 근데 분홍색 장발에 약간 좀 슈퍼소닉과 같이 생겨가지고 저는 초반에 비주얼 괜찮은데? 해가지고 근데 약간 좀 성격적인 면들이 다 제 취향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파진 않았는데 굉장히 분홍색 머리에 나름 이쁘장한 미소녀들.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약간 그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약간 개발된 캐릭터들인 것 같아요. 유전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면 신체 능력들이 일반인들보다 굉장히 압도적으로 좋은 걸 보여주죠. 나가테를 팰 때라던가 네. 나가테한테 때릴 때라던가 나가테를 발길질할 때라던가 주로 나가테를 때릴 때 아주 그 힘이 많이 발휘하는 캐릭터들입니다.
무슨 뭐 닌자 보는 것 같았어요. 이동할 때도 건물 사이를 몇 개 왔다 갔다 하고 뭐 날라댕기고
몇 층이 아래에서 이렇게 확 뛰어내려도 네. 되고 기본적으로 신체능력이 굉장히 우월한데 이게 기본적으로 유전적으로 다 조작해서 만들어진
클론.
그래서 그거를 양성해서 만들어진 캐릭터들이라 뭐 비교적 운전 실력도 좋고 신체능력도 좋고 다 같은 나이대들이고
그래서 딱 보면은 2차 성징까지 다 마친 어떤 그런 체격 같은데 실제로는 5년밖에 안 됐다.
네. 어리다.
네, 어리다.
좀 아직 애들이 철딱선이가 없다. 네.
그래서 이 호노카 자매 시리즈가 다 파일럿으로 다 몰아넣었던 것 같아요. 그 11명 네. 전부들을 파일럿으로 어떤 파일럿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는 파일럿 쪽으로 넣고 다른 이 친구들 말고는 다른 클론은 이제 보여주냐 아 그 쿠나토와 함께 쫓아다니는 그런 어떤 수족 같은 여자 네. 캐릭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약간 좀 어둠의 모주쿠? 뒷설정
네,
같은데
모주쿠.
모주쿠도 약간 네. 쿠나토 모주쿠도 약간 어둠의 뒷설정인 게 공식적으로는 남매인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냥 쿠나토 가문 자체에서 그 노리오가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때 장기 공급원으로 쓰겠다라는 구상이 좀 들어간 설정이더라고요. 이게 약간 클론 떡밥의 대표적인 어두운 설정 중에 하나잖아요. 클론을 그죠. 만들어서
뭐 아일랜드 영화 아일랜드처럼
영화 아일랜드도 나오고 뭐 스파이럴 추리에띠에도 좀 나오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클론 쓰면 좀 이런 어둠의 설정들이 많이 있는데 원래는 그런 거지만 나중에 등장하는 거지만 쿠나토가 노리오가 모주쿠를 꽤 각별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부잣집에서 이렇게 저희가 상상하듯이 신한 엘리트로 살아가면서도 항상 자기 옆에서 자신과 함께 동반자로서 응원하고 편을 들어줬던 인물이라서 솔직히 그렇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깊게 드러나진 않지만 나름 모지크를 각별하게 생각했던 걸 표현해주죠. 그리고 유하타는 딱히 더 얘기할 건 그냥 없는 것 같고
네. 그 사령보좌 해서 그냥 굉장히 다 과감하고 네, 대담한 작전들 많이 짜내가지고 이 근데 사실 힘든 자리인 거 해요. 힘든 자리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의 지시에 의해서 이 모리토 조종사들이 얼마큼 희생당할 수도 있고
그걸 봐야 또, 되고
그걸
지켜봐야
또
되고
생활시킬 수도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좀 어린 나이에 힘든 일을 맡았다. 그런데도 약간
그렇죠.
좀 역시 그 밝은 캐릭터.
그리고 이제 작품에서 서브로 등장하는 친구들 중에는 이제 그 사령관 는 아니지만 그 실전 대장 중에 가장
사마리.
네, 사마리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실질적인 리더의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약간 좀 전투 소대장, 네, 현장 지휘관 같은 느낌이죠.
맞아요. 그래서 성우 이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름이 사마리 2탄이네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고참 에이스 역할을 네. 해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나 같은 실력자 에이스 같은 느낌이면 이쪽은 부대 분대장 같은 느낌.
네, 그죠. 분대장.
그래서 사람들 이끌고 전투 중에 한 마디씩 꼭 해주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세이 이치로 씨가 파일럿들한테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어시스트를 많이 쌓는 사람은 사마리 있다니 같이 광합성을 해주기로 했다더라.
또 사마리 대장이랑 같이 광합성할 수 있는 사마리도 근데 굉장히 글래머스럽고 네. 굉장히 미인인데 그 파일럿들 사이에서 인기는 어떤 이런 그런 것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카리스마 있는 네. 인기도 있는데 그 바람에 실제로 우스갯소리로 광합성 이 루머 덕분에 모리토 무대의 전과가 약 몇 퍼센트 올라가지 않았겠느냐 막 이런
전투력이 또
상승했다. 세이가 아주 잘 이용해 먹고 자기는 입 싹 싸시고 미안하다 하고 말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마리와 함께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이, 네, 원래 사령보좌였던 세이가 이제 파일럿으로 전직한 세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마리와 함께 했다 또 투닥대는 게 추루치라는 네, 아주 개그 캐릭터. 네,
네, 그 약간 되게 외국인처럼 생긴 코쟁이 네. 아저씨.
요 세 명이 이제 꽤나 그래도 오래 생존하는 베테랑 파일럿들인 것 같아요.
네, 딱 베테랑 만담 고참 캐릭터들이어서 네. 한 명은 고참 역할하면서 전투 중에서 상황 얘기해주고 세이는 약간 사령관 보좌하던 역할을 해서 그런가 이렇게 상황 분석해주고 설명해주고 코이치가 개그 같은 거 한마디씩 해주고 근데 실제로 작중에서 보면 이 개그 역할을 하면서도 이 캐릭터가 추로치가 굉장한 에이스 파일럿이에요.
생각해보면 맞아요.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이것만으로는 최고.
여기서 일단은 모리토라는 게 굉장히 약간 좀 공격력이 있긴 하지만 장갑적으로 보면은 그 가오나한테 사실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렇죠.
한 몇 방 막 방어하지도 못하고 바로 격파되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상환율 자체가 높다는 걸 보면은 그만큼 어쨌든 실력 있는 파일럿이지 않나.
그렇죠. 네. 나중에 이제 만화가 진행되다 보면은 뭐 이제 19식이니 뭐니 이렇게 기체가 늘어나는데 19식이 나가테가 안 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9식을 탄 사람 한정으로 최고의 격파수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캐릭터예요.
추루치.
추루치.
아, 최고의 격추수를 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캐릭터가 뭐 준 그러니까 에이스는 에이스인 거죠.
에이스. 그러니까
톱이 아니다 보니까 좀 가려진. 어차피 이 만화에선 톱 말고는 다 가려져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건담으로 치면 나가테가 뉴 타입이고 네. 네. 사마리 이런 뭐 추루치 세이라 친구들 이제 올드 타입 에이스.
네. 네.
그런 정도다. 네. 네.
그쵸, 딱 그런 느낌. 세배 빠른 것지는 아니지만.
세배 빠른 건 이제 베니스즘에.
베니스즘에.
그게 빨간색이고 하니까는. 네. 세배 빠른 건 베니스즘에.
그런 애들에 비해서는 네. 무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역할을 해주는 애들. 그러니까 꼭 왜 뱅크씬으로 총 계속 몇 번 쏴주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전투씬으로.
네, 맞아요.
딱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기 이제 마지막 전투가 큰 전투를 치르면서 또 중요하게 우리가 얘기할 게 이제 기존에는 가오나를 격파하는 게 카비자시 창으로만 해서 이제 근접전을 펼쳐야 됐었는데 이제 신병기가 개발이 돼요. 인공 카비로 해가지고 총알을 쏠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이거는 그게 어떤 전개라든가 긴장감을 정말 180도 바꿀 만한 전개인데 또 이런 중요한 설정인데 근접전은 안 해도 되고 장거리 사격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이플을 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라이플만으로도 상대를 죽일 수 있게 된 거죠.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꿔준 거고 이게 카비자시 자체가 사실은 뭐였냐면 수백 년 전에 우연히 가우나와 대치하게 됐는데 이 카비라는 물체는 통과가 안 되고 핵을 파괴시키고 죽게 만들더라는 걸 우연히 발견해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 채취한 카비를 수집해서 카비자시라는 창을 만든 게 28자루밖에 안 되는 거였던 거였죠. 원래는 더 됐는데 분실했나? 뭐 그런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만 사용했는데 그 시도니아 기사의 연구원들과 함장이 몰래 이제 가우나의 생명체를 이용해서 가우나가 에나를 무한으로 생성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살짝 유전자적으로 이용해서 가우나가 카비를 무한 생성할 수 있게 그런 것들면 카비 공장으로 하나 생명체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를 통해 카비를 탄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본체 관통탄이라는 그 용어와 함께
그렇죠. 그런 무기를 개발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2기에 이르러서는 전투 생활률도 올라가고 전투 방식이 확 바뀌게 되는 게
확 바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나머지 애들 서포트해주고 빔 쏴가지고 애나 벗겨주면 우리 주인공 나가테가 가서 청질 한번 하고 오는 네. 이런 구도였는데 워메쇼로 그 다음부터는 각자 나름대로 싸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한 명의 가오나가 아니라 수천 수백만 명의 가오나도 싸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죠.
규모가 커졌죠.
그렇죠. 실제로도 작품 내에서 보면 당장의 싸움도 싸움이지만 몇 광년 거리에 엄청나게 초대형 슈가 후센이 있다라는 그런 언급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대비한 무기 개발이라는 언급도 있습니다. 그러면 1기는 이 정도로 하고 잠깐 쉬었다가 네. 2기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그러고 보니까 시도니아의 기사가 솔직히 음악은 전 솔직히 오프닝은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살짝 제 취향이었어요.
아, 군가 스타일?
예.
그러니까 정말 대놓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군가 스타일인 거잖아요. 저는 좀, 아, 좀...
그거 부부할 때 불러도 되겠더라고요. 멸공 애플처럼
멋있는 사나이 딱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 좀 따따따따 맞는데 너무 약간 좀 남사스럽다고 해야 되나?
제가 저는 딱... 2기보다는 1기 오프닝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오프닝은 그냥 이 분위기랑은 맞는 것 같네 이런 느낌이었고 엔딩이 전 차라리 조금 더 나았던 그랬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기 오프닝 만약에 저희는 못 듣지만 네. 청취자분들은 듣고 싶으시면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은 융싱의 프리토킹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번 화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융싱의 프리토킹 라디오.